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도 믿음 주셔서 단잠자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믿음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수지만 매일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자들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고 듣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4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인 것을 믿고 듣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만 새겨지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이는 가슴판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에는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취해서 낳은 자손들의 족보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2절서부터 18절에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족보와 이스마엘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두 사람이 누구누구를 낳고 어떻게 언제 떠났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하고 시작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으니라고 번역하고, 다른 모든 영어 성경은 아브라함이 다른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고 시작합니다. 24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미 죽은 것이 암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한 시점은 사라가 죽은 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늙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살아 있었을 때 그두라를 취했을 겁니다. 창세기 기자가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 외에 다른 처를 두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여러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기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야기의 본론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은 이삭이기 때문에. 2절서부터 4절을 보면 그두라가 낳은 여섯 아들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웃 유목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두라의 넷째 아들 미디안의 자손들은, 미디안 족속은 나중에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한 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아내를 취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종종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당시 관습에 따라 자신의 적법한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고, 첩들의 아들들에게는 그저 선물을 준 후에 자신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멀리 동쪽으로 동방 나라들로 보냅니다. 첩의 아들들이 이삭의 기업을 놓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자신이 살아있을 때 동쪽으로 멀리 보낸 겁니다. 7절서부터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도합 176년을 산 후에 마지막 숨을 내쉬고 좋은 늙은 나이에 나이가 꽉찬 노인으로 죽어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말이 참 복잡하고 깁니다. 아브라함이 176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면 될 것을 그 다음에 좋은 늙은 나이에라고 하고 나이가 꽉 찬 노인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오래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제3제사 강조한 겁니다. 그 뒷부분을 보시면 자기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He was gathered to his people 이라고 번역합니다. He was gathered to his people. 자기 사람들에게로 거두어졌다, 합쳐졌다. 먼저 죽은 사라에게 돌아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무덤에 묻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죽었다는 말의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자기 사람들에게 거두어졌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죽은 자신의 친척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NLT 성경은 의역해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합류했다고 번역합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꽉 찬 나이까지 살았을 뿐 아니라 그는 죽자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같이 장사하였다고 합니다. 막벨라 굴은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헷족 속으로부터 사서 아내 사라를 장사한 굴입니다. 그 9절, 10절 말씀의 의미는 이삭과 이스마엘은 비록 배가 다른 아들들이지만 모두 와서 아버지를 장사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도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사인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말입니다. 부엘라헤로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하갈이 사라로부터 도망갔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했던 곳입니다. 이삭은 그곳 근처에 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트 12절서부터 18절은 이스마엘의 후손 이야기인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심히 사랑했고 창세기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기에 창세기 기자는 그의 족보와 사망도 기록합니다. 13절서부터 15절에 기록된 이스마엘의 아들 숫자를 세어보면 모두 12명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방백이었더라. 열두는 물론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한 약속, 다시 말해서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고 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17절을 보면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장수를 누리고 평강 가운데 죽었다는 말입니다. 18절을 보면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윌라는 아라비아의 한 지역이고 술은 시내반도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많은 영어 성경은 그 모든 형제와 대적하여 살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받아 도망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마엘에게 대하여 예언한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의아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왜 첩을 통하여 낳은 서자들의 이름까지 기록하시고 아내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들까지 이름을 기록하시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네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거 우리 잘 압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2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라비아의 여러 민족과 수많은 아랍 족속들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에게도 복을 주리라 하셨는데 그 약속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하시고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지라고 하시고 나라들이 너에게서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17장 4절 6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스마엘의 열두 아들들, 그두라의 여섯 아들들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셨습니다. 18절을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서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들을 대적하였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겉핥기로 보면 그저 누가 생전에 아들과 손자로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부고 기사 이야기입니다. 물론 누가 아들, 딸, 아무개와 손자, 손녀, 아무개를 남기고 몇 살에 죽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늘 주위에서 보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에서 보는 이야기입니다. 기사감이 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늙은 사람들이나 보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책에서 그런 이야기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떠들썩한 뉴스거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센세이셔널한 간증과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마약을 찾아 이리저리 쫓아다니지도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그리고 물론 그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여야 하는데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들을 찾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렸다면 이스마엘의 족보와 하갈의 우물과 막벨라의 동굴과 같은 평범하고 진부한 것들 속에서도 영적인 진리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하고 진부하고 단조로운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도 볼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 8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가 죽어 자신의 사람들에게 거두어졌고,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그가 죽어 자신의 사람들에게 거두어졌고, 이번에는 이스마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두어졌다 하는 표현.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죽은 후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가족 묘에 묻히는 것이 끝이 아니다. 먼저 죽은 사라와 다시 합쳐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죽은 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 교제하게 된다. 죽은 후에도 우리는 같이 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사망 이야기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삭, 야곱, 아론, 모세가 죽은 이야기에도 똑같이 사용된 것을 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부터 하나님 백성들은 부활을 믿었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창세기 25장 8절은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아닙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 때 사람들이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부활에 대한 진리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부정확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막연하게나마 부활을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모두 부활하여 영체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과 영원히 같이 산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고 부활신앙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허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후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았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잘 견디고 감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 쫓아다니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한마디로 누가 자신의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 말씀대로 살기에 세상에서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꿋꿋이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활의 소망과 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에게뿐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실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추호도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같이 죽으면 곧 우리의 백성들에게 거두어 줄 것을 믿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